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우세상을 심판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가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천국과 관련된 선포들이 나오는데 맨 앞부분인 1절과 2절에서는 요한이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목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이 본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것을 보았고요. 3절부터 8절까지는 요한이 들었던 내용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3절, 4절은 첫 번째로 들었던 내용이었는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도대체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이와 관련해 선포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고통이 없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산다 이렇게 선포했고요. 오늘 읽은 5절부터 8절까지는 요한이 들은 두 번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5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냐면 천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천국에 가면 어떤 존재가 되는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1절, 2절에서는 천국의 장소에 대한 설명이고 3절, 4절은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5절부터 8절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또 천국에서 어떤 모습이 되는가에 대한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들도 이렇게 섞여서 같이 되어 있죠. 5절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앞에 나왔던 3절에서도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선포했던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대언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긴 하지만 누군가가 대신 선포한 것인데 지금 5절은 좀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굴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이시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하나님이시건 예수님이시건 혹은 성령님이시건 간에 여하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선포하셨는가? 뒤에 보면 내용들이 세세하게 나오는데요. 일단 5절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내용처럼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 혹은 갱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과 땅, 예루살렘만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뒤에 보면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느냐면 교회와 성도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게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게끔 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끔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여기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을 잘 생각해 보시면 계시록 4장부터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거든요. 근데 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하늘이 있고 천국에도 땅이 있고 천국에도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요한이 계시록 4장에서 보았던 그 천국이 내려오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신 천국이 내려오는 것인가? 잘 모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대로 영원히 지속되는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신 말씀은 과거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새롭게 하신 새하늘 새 땅을 주셨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만드신 일을 반복하시는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다 보면 그때 가서 알게 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들이에요. 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이 표현을 단순하게 과거에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나 아니면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는 사건으로 국한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롭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그 뒤 5절 뒤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이건 5절에 나오는 내용을 기록하라는 것일 수도 있고 6절부터 8절 내용을 기록하라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좀 폭넓게 보자면 계시록 전체를 기록하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신다,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뜻이고, 참되다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뜻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참되고 신실하신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뒤 6절부터 보면 본격적으로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6절과 7절은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6절 이렇게 시작하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끝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께서 또 생명수 샘물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나눠주시는, 또 그것을 이제 값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교회와 성도들은 도대체 천국에 가면 어떤 자들이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아 마시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에 읽을 때 보면 이와 비슷한 상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아담이 죄를 범하고 심판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담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하시려고 불칼을 들고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죠. 실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끔 형벌받고 심판을 받은 게 인간의 처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는 건 요거 한 가지만 주신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데 왜 주시는가? 어떻게 주시는가? 상속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상속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걸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게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주실 것이고 또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면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건 이 표현 안에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을 아예 7절 끝에 가면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때문에 생명수 샘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좋은 것들을 또 심지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까지도 상속으로 물려받는 자, 영원한 자기 소유로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이걸 쉽게 생각하면 뭐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상에 있는 동안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성경학교 시절이 되면 늘 유치부 때, 유년부 때 불렀던,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뭐 그런 찬양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찬양 맨날 부르곤 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이미 우리 영혼이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영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냐면 천국에 올라오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하나님의 선포인데 이걸 태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자들이 천국에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천국에 올라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들이 천국에 올라가면 어떤 모습이 될까? 어떤 존재가 될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어찌 보면 가장 귀한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잖아요. 비록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거듭났지만 우리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아서 우리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삶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들이 다 새롭게 되어서 이미 우리가 다 앞에서 본 것처럼 주님 재림하시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몸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영혼도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도 온전하게 변화해서 천국에 가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의 딸들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죠. 주변 환경들이 다 바뀌면 뭐합니까? 내가 안 바뀌면 이게 참 말짱 헛것에 불과한 때들이 참 많죠. 천국에 우리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바뀐다 이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모습이 될 것이고 또 내가 주님을 향해 온전한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될 것이고 이 지상에서 우리가 노력해도 잘 안 되지만 기도하고 결단해도 잘 안 되지만 천국에 가면 온전하게 주변에 있는 지체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와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8절에 보면 정반대 내용도 나옵니다. 심판받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아주 상세하게 나왔어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 번째로 흉악한 자들, 네 번째로 살인하는 자들, 다섯 번째로 음행하는 자들, 여섯 번째로 점술가들, 일곱 번째로 우상 숭배자들, 여덟 번째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이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읽었지만 아주 묘한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지옥에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면 간단할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러면 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걸 이렇게 막 세세하게 썼다고요.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행동하면 그 예수님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원래 우리는 다 믿음 없이 흉악하게 살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할 거니까 앞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 테니까 너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여지껏 행하던 죄를 벗어던지고 살아라. 그리고 계시록을 쭉 보면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죄를 짓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고 치자고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지금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자들은 지옥에 간다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이미 천국에 왔는데 누가 지옥에 간다는 소리를 내가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알 필요도 없고 이미 천국에 왔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떨어질 일도 없다고요. 그러면 8절에 나오는 내용은 도대체 왜 선포한 거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도대체 왜 선포한 겁니까? 이건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권면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고 불신앙으로 살고 죄를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저지르고 살면 결국 두 번째 사망, 영원한 형벌과 불타는 지옥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그렇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사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계시록 내용을 듣겠어요? 내가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뭐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계시록 내용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선포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참 묘하게도 7절에서도 그랬고 8절에서도 그랬고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자,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로 사는 자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상급을 받고 천국에서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었는데 천국에 올라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 천국에 가서 믿음으로 산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삶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결국 천국에 올라가면 온전한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고 그러다가 좀 부족했지만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실 것이다. 그와 같은 소망,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다 그와 같은 믿음, 소망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단히 노력해도 내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소망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서 이 땅에서도 일정 부분 천국을 누리며 살고 그러다 주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귀한 소망 품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로 살다가 천국에 올라가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온전하게 새롭게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온전한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지만 또 그런 온전한 삶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조금씩 조금씩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변화받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